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2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2장 1절부터 16절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녘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제사장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여호와의 명령들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사장이 먹도록 되어 있는 성물에 대한 규정을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성물이란 거룩한 이제 물건 중에 이제 음식이죠. 성물 음식이란 이것은 성소에 드려진 것들인데요. 주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왔었던 그런 희생 제물들, 그것이 고기니까요. 희생 제물들과 소제물들이 여기에 포함되어집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레위기 7장에 비교적 자세한 규정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오늘은 그런 규정들을 다 자세히 살펴보진 않겠고요. 오늘 짧은 시간에 이 규정의 의미를 살피고자 하기 때문에 그 규정에 대해서 자세히 살피고자 하시는 분들은 레위기 7장을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크게는 오늘 22장 이제 2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뱀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로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그러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이게 성물이잖아요. 예, 성물 중에 온전한 것을 드려지도록 하나님께 명하신 것이는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라고 하여서 온전치 못한 것들은 이제 제단에 드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기준이 이렇게 제단에 드려지는 것인데요. 이렇게 보면 성물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레위기 7장을 읽어보면 이제 주로 그 속건제와 속죄물 같은 경우에는 제단에 드려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제와 속건제와 속죄제가 이제 크게 구별이 되는데요. 화제에는 이제 불이잖아요. 불을 쓰는 것인데 제물을 태우는 게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가 들어가요. 화제는 그리고 그와 이제 형식적으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속죄제와 속건제인데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불을 쓰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에 있어서도 그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의미에서 아주 핵심적인 기름들을 태우는 그런 규정이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속죄제와 속건제는 피를 내는 제사고요. 피를 흘리도록 하는 제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제물들의 전체가 실은 여호와께 드려지는 것이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 7장에 읽어보면 속죄제와 속건 제물에 있어서 여호와께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 빼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정하신 제사장에게 드려지는 그런 목들이 있거든요. 목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더욱더 성물 중에서도 핵심적인 그런 성물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번제나 혹은 소제나 그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을 써서 그 제물들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기본적인 의미가 그 제물 전체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제 목적입니다. 물론 화목제는 좀 다르긴 해요. 화목제는 이웃과도 나누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번제와 소제에 비해서는 화목제는 더 많은 몫을 남기고 그 몫에서도 제사장에게 돌려지는 몫이 상당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의미상 나눠보면 이런 화제를 사용하는 제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제물이 전체가 태워져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의미가 있어서 제사장에게 돌려지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성물이라고 한다면 속죄제와 속건제에서 나오는 그런 하나님께서 명하신 몫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화목제 일부가 그 당연히 이제 몫으로 포함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10분의 1을 드리는 것 중에 일부 다른 규정 가운데 드리는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다양하게 제사장에게 들려주는 그런 몫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성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규정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성물은 오직 제사장에게만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굵직한 오늘 명령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물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은 사실상 화목제에 있어서 이웃과 나눠 먹도록 하는 이제 그 부분을 제외하거든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나눠 먹으라라고 명하신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다섯 가지 제사 중에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요. 또 제사장에게 주도록 명령이 되어 있어서 제사장에게 속해지는 것이 할 수 있겠죠. 그것이 성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성물은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 일부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일반인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그 몫을 가질 수 없다, 먹을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명령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성물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여러 규정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그것을 짧게 설명드리고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첫째, 우선 이것은 이 성물은 기본적으로 제사장을 살게 하는 그런 제사장의 기업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다른 이제 모든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기업의 땅에서 나는 그 기업에서 나는 소산물을 소유를 갖도록 하셨죠. 그러나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습니다.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고 바로 이러한 성물들이 그들의 소유가 되도록 말하자면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양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죠. 그런 점들을 우리가 어떻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살펴볼 수 있냐면 오늘 본문 이제 하반부에 보시면 아까 10절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1절에 보시면 제사장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을 먹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만 먹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오직 그런 이제 의식적인 의미로 이제 다음 이제 이 성물의 의미는 이제 의식적인 의미여서 제사장에게 아주 고유하게 속한 의미들을 확인하게 될 텐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첫 번째 의미에서는 그 제사장 일가, 제사장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양식으로서 이런 성물이 활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 이 제사장의 음식을 이제 먹도록 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제 딸에 대한 규정도 나오잖아요. 12절에 보시면 제사장의 딸이 출가하였으면은 성물을 먹지 못하지만 그러나 출가하지 않은 딸 그리고 심지어는 출가하였다더라도 13절에 보시면 과부가 되든지 또 이혼을 하여서 자식이 없이 말하자면 유업이 없는 거죠. 유업이 없이 다시 이제 아버지 밑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 성물을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사장 일가가 이 성물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14절을 보시면 이제 부재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러니까 실수죠.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의 5분의 1을 제사장에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돌려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속건제의 제사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속건제는 배상의 죄를 지었을 때 많이 드리게 되거든요. 배상의 개념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것은 이 몫이 제사장 일가에게 제사장의 삶을 유지할 수도 주어진 그의 소유라는 점을 또한 분명하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성물은 제사장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삶의 양식들입니다. 그것을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서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할 수 있겠죠. 이 이제 원리는 기본적으로 그 교회에도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회 그 말씀 사역자들은 전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은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통하여서 삶을 유지하도록 질서를 잡고 있죠. 예, 그것이 바로 이러한 그 이스라엘에게 모형처럼 심어오던 방식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가져다가 사용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을 보았을 때 교회가 그 시대에 건강하다고 한다면 교회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시대 가운데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말씀 사역자가 오직 이 말씀의 사역에 제사장이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의 사역과 또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가르치는 사역 또 정결과 부정을 구별하는 사역에 전무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것처럼 말씀 사역자들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교회를 치리하고 또 말씀으로 교회에 속한 그런 성도들을 다스리고 또 삶을 살피는 그 일에 전념하도록 그 삶을 유지하도록 하는 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성도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 예물의 일부를 제사장들이 먹도록 하신 이 명령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예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 시대의 교회가 연약하거나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말씀 사역자들이 그 한계적인 상황 가운데서 뭐 자비량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 뭐 그것은 가능하다 할 수 있겠으나 기본적인 질서는 말씀 사역자가 그 일에 전념하도록 교회가 그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면 그 시대의 교회는 사실은 연약하다는 그런 방증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점차 그 우리 시대가 그렇게 보면 점차 교회의 여러 가지 그런 영적인 토양이 척박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제가 다른 분한테 들은 것인데요. 그 택배 기사분들 있잖아요. 택배 기사분들의 거의 한 10분의 1 정도 목회자가 목회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 사역을 홀로 이제 감당할 수 없으니 이제 시간을 내어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여서 말하자면 부업을 하여서 가정의 경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 따져봐야 될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꼭 이제 이 시대 교회가 그 말씀 사역자들의 삶을 지탱하는데 헌신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뭐 절대적인 그런 근거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 그러니까 말씀 사역자들이 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들을 제공하지 못한 이런 상황들은 아쉽고 이 시대의 교회가 점차 교회의 어떤 힘을 교회의 어떤 토대를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이제 그만큼 교회가 여러 가지로 이제 불균형을 이루고 있고 큰 교회들은 경제적으로 넉넉한 반면에 그렇지 못한 교회들은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더욱 여러 가지 모양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처하고 있어서 많은 말씀 사역자들이 결국은 이제 교회를 폐쇄하거나 그 말씀 사역을 또 면직하거나 스스로 면직하거나 하는 일들이 오늘날 사실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그냥 남의 일처럼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며 이 상황이 좋은 상황으로 바뀌어지도록 사실은 한국 교회 전체가 기도하고 방안을 찾아야 되는 그런 시점을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오늘 이 규정의 이제 의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말하자면 제장에게 고유하게 속한 그런 상징적인 의미이고 핵심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그 화목제에서 그 제물을 먹는 것이 결국 하나님과의 또 화목함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온전함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물을 이제 성물을 먹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화목하여지고 더욱더 하나님과 마치 그 가장 가까운 식구들이 그 음식을 나누어 먹음으로 하나됨을 누리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리는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이런 성물을 먹는다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인데 그 중간에 반드시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없이는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고 화목을 누릴 수 없고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제사장의 중재, 제사장의 중보, 제사장의 함께함이 더 나아가서는 더 분명히 말해서는 제사장이 그 드린 예물을 드린 백성들을 대신하여 그 예물을 먹어야 하나님과 가장 이제 기본적 의도였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제사장의 역할이 매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나 소제를 드리는 것은 사실상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요 화목제는 더더욱 하나님과 화목을 하나님과의 그 하나됨을 바라며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요 속건제와 속죄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죄가 있음을 확인하였을 때에 그 죄에 대한 속죄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나오는 것이거든요.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그런데 그것이 제사장이 그 제물을 먹는 것으로 완성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이 중보자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한 요구들, 선한 바람들을 이루어 주시며 그 바람대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을 말하자면 승인해 주시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이런 규정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결국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해주는 그 유일한 중보자요. 그의 역할이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가장 하나님께 바랄 수 있는 거룩하면서도 기본적인 요구들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장차 오실 참 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게 하는 그분의 은혜를 구하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중보해 주시지 않으시면 그분이 우리에 앞서 하나님 앞에 속죄해 주시고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그런 의를 제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화목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제사장이 이런 성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제사를 완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뜻하신 그 온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들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들은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의 양식으로 자신을 생명의 음료로 말씀하셨던 그런 가르침과 긴밀하게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제 먹는다고 하는 그 의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자신을 양식으로 소개하시며 나를 먹으라 나를 마시라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러한 교훈들은 결국 이러한 상징적인 명령 가운데 그 씨앗이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제사장이 이 거룩한 예물들을 먹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워지게 하는 이 중간자장의 역할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 주님을 우리가 마치 먹는 것과 같은 가장 가까운 관계로서 영적인 그런 밀착성으로 우리가 함께해야 결국 이 제사가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먹는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삶의 형태가 실은 다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좀 깨닫게 돼요. 첫 창조 때 빛도 창조하시고 또 물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실 먹는 것도 창조하신 거거든요. 우리 에덴 등산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셨잖아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제외하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먹게 하셨는데요. 바로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먹음으로 우리의 또 삶이 유지되고 있는 기본적인 이 방식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태어나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어느 순간부터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배고픔은 먹고 하지만 또 뭐 과학적으로는 이게 어떤 영양분과 에너지를 제공하고 우리의 또 물질로서의 몸이 유지되어지는 여러 가지 그런 설명들을 하지만 결국 왜 이런 삶의 방식이 있는가? 우리가 먹어야 사는, 먹지 않으면 죽는, 또 먹는 것이 늘 반복되어야 되는 이런 삶의 방식은 결국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오늘 본문도 먹는 문제인데요.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사실 영적인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러나 이제 육신을 취하여서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마치 먹는 관계처럼 하나 되어지고 가까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기본적인 어쩌면 계시의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밥을 먹잖아요.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일상적이고 혹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식을 나누고 가족끼리 음식을 나누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질서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혼자 먹는다는 거, 그죠? 밥을 먹는 것이 가족들과 늘 이렇게 좀 분리되는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뭐 현대 사회가 삶의 방식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가까운 사람은 같이 식사를 해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고, 그 가운데 가장 인간적인 어떤 그 가까움을 누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알려주시기 위한 기본적인 설정이에요.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우연히 있는 일이 아니고 결국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해 주기 위한 기본적인 설정으로 하나님께 제시하시거든요.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가 노래를 하지만 노래를 한다는, 음악을 이제 누린다는 것, 결국 이것은 찬송을 위한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이 물질세계 가운데 빛이 있고 밝음이 있고 눈부심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가장 기본적인 설정이고 물질적인 세팅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먹는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쉽고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그 일에 있어서도 이런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매우 주의하여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까워야 하는 사람과 늘 같이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또 그렇지 못한 관계에 있어서는 또 함부로 뭐 음식을 나누는 그런 일들을 좀 지향하는, 그런 절제하고 지향하는 그런 지혜를 갖추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이제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규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은 이 이제 음식들을 절대로 부정한 상태에서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초반부에 보시면 3절에 그것이 명확하게 나오죠. 아론의 자손이 할지라도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 여호와께 드린 성물을 가까이 한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5절 이하에 쭉 보시면 사실 그 부정하게 된 일반적인 규정이어서 이미 앞에서 다 다른 내용들인데요. 쭉 이 부정한 그 일반적인 규정들이 제사장에게도 다 해당된다는 것을 쭉 얘기하면서 9절에 보시면 이제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속된 것이며 하나님의 큰 진노 가운데 있게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 이 먹는 일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는 일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이고 하나님과 가까움인데요. 그것을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입어서 화목제가 분명히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핵심은 결국 죄가 없는 것이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이 부정의 문제는 결국 죄의 문제거든요.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도 죄입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결코 성물을 먹지 못하도록 하신 것은 이것이 뭐 형식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먹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먹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성물에 어떤 뭐 물질적인 특별함이 있어서 그것을 먹으면 정말 어떤 그 물질적인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 결국 이것은 죄를 가리키는 것이고 죄 없는 상태,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화목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사장만이 이 성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도 더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결국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수단이 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밖에 감당할 자가 없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셔서 결국 이것이 이 죄 없는 상태라는 것이, 죄를 버리는 상태라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고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자 할 때 죄를 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많은 그런 이제 병자들 그리고 이제 죄인 죄를 표상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병자들을 낫게 해주신 후에 항상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교훈하셨던 것을 우리가 우리 기억 속에 일깨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사실 여기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를 얼마나 더럽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을 또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여전히 그리스도와의 완벽한 일치를 누리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이 땅에서는 우리 육신 아직 죄 있는 육신 살아가는 동안은 이제 믿음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리고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하나 되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은 아직 온전치 못한 것이죠.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의 어떤 모든 어떤 인격을 확인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런 어떤 세계를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땅이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죄와 싸우는 그런 전쟁터이며 죄를 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이렇게 성물을 주의하고 성물을 먹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그때마다 자신의 정결을 극도로 확인하는 것은 결국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하나님과 이 땅 가운데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극도로 주의하여서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는 것을 연습하도록 그것을 훈련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삶의 방식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목적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런 점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죄와 싸우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의 삶의 내용은 이런 점에서 동일해야 합니다. 하는 일이 다르고 상황이 다 다르고 여러 가지 형편이 다 다릅니다만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그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다양한 형편 가운데서 드러나는 죄를 멀리하고 내 마음 가운데 그 죄와 동조하고자 하는 마음을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누르고 그리스도께서 말씀 가운데 또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제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우는 그런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죄는 죽이고 하나님의 의는 살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명령이 오직 제사장이 극도의 정결 가운데 성물을 먹는 이 명령이 가리키고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현장교회는 형식적으로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든 말씀 사역자들에게 오직 이 사역에 전념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제공해 주되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주는 그 복된 삶을 추구하며 그 가운데 죄와 싸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마땅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특별한 삶을 살게 하신 것, 수천 년 전에 세상에 없는 이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 것은 이 시대의 교회의 그런 흔적들을 미리 두신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비한 거룩, 이 비밀스러운 거룩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하며 그분을 정말 음미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상께 온 교우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목적이 단지 단회적인 그런 구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남아있는 그런 죄와 싸워가는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 의를 세워가는 그 경험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오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도의 거룩 가운데서 성물을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죄와 싸워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